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저희로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요 또 은혜인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이 열방 중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된 것임을 저희들은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아직도 긍휼의 마음을 품고 계신 줄 압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 정말 그 복음을 증거하기로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사온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들의 모든 삶의 처소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있게 하여 주시사, 그 가운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땅에 편만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벨리즈 단기 선교를 떠나는 모든 발걸음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보내는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기도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계기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깨어지고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또그 말씀을 또 저희들 또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찾아와 주시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다스려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5절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읽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앞서 우리 조 목사님이 찬양인도 하시면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이제 벨리즈 단기 선교를 이제 내일 떠나게 됩니다. 여기에도 그 떠나는 멤버들이 여기 계시기도 하고 또 뭐 라이드로 도와주실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내일 새벽같이 새벽 6시 비행기라고 저희 보고 새벽 3시 15분까지 오랍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고 저는 아직 짐도 못 샀는데 빨리 가서 짐 싸고 자는 둥 마는 둥 또 일어나서 또 씻고 또 나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마음도 분주하고 여유가 없어서 사실 이 말씀도 오늘은 이렇게 길게 나누지 못할 것 같고 나눌 수 있을 만큼만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이렇게 가는 이유는 우리 함께 참여하는 많은 멤버들마다 선교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갑니다만 저는 보다 좀더그큰 목적을 가지고 매년 이 단기 선교를 갑니다.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그냥 다른 교회에서 하니까 남들도 하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이 선교의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그 고민이 있고 또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그 선교 사역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잘 수립하고 그 선교 사역들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 가운데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또 열매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가 선교다운 정말 하나님 말하시는 선교를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벨리즈로 갑니다만 장차 우리가 좀 멀리 내다보고 좀 지속적으로 섬길 수 있는 선교지를 조금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감으로써 자꾸 이런 것들을 배우고 또이 교회 가운데서 선교 사역들을 구체적으로 좀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선교 멤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새벽 기도 때도 좀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정말 좋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선교지와 또 선교 사역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하는데 원래는 17절부터 30절까지 이렇게 나누려고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중간에 잘랐습니다. 그래서 25절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나눠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기 보면 무교절 첫날에 17절에 그렇게 나오죠. 무교절 첫날은 지금 목요일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 날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날이 되는데 이제 무교절 첫날 목요일이 된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눠보았던 것은 화요일 날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그 화요일 날 예수님께서 감람산 강설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화요일 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우리는 몇 개월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았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목요일로 온 겁니다. 아마도 수요일은 예수님께서 조용한 곳에 가셔서 쉬시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상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수요일에 있었던 그 일에 대한 기록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목요일에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게 되죠. 그 만찬을 나누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서 팔리시게 될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아무래도 뭐 그런 좀그 수근수근 서로 좀 술렁술렁 거렸겠죠. 그러면서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저마다 이렇게 예수님께 확인을 합니다. 그 상황 속에 가룟 유다도 나는 아니지요라고 묻는 거죠. 다른 제자들이 그렇게 묻는 상황 속에서 이 가룟 유다는 분명 그 마음에 그것을 품고 있었고 이미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이미 협상을 하고 난 상태였기 때문에 혹시나 예수님이 알까 싶은 마음이었겠지만 자기도 그렇게 묻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좀 차이가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여 나는 아니지요라고 묻습니다. 25절에 가보면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이가 있죠? 다른 제자들은 주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랍비여라고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큰뭐 중요할까? 근데 보험서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생이라고 부르고 랍비라고 부르는 것과 주여라고 부르는 것 간에 그렇게 호칭하고 있는 사람의 그 내면을 간접적으로 암시해주고 있는 어떤 그런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더라도 이 유다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기억할 때 주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간접적인 암시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 참고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6장 66절. 예, 66절부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강을 건너가셨는데 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찾아서 따라온 겁니다. 예수님이 지적이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에 나를 줬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줬는 것이다. 그렇게 지적하시면서 그들을 꾸중하시고 교훈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따랐던 무리들이 하나 둘씩 다 떠나가고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서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갑니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너무나도 합당한 고백이고 제자로서 마땅히 드려야 할 고백입니다. 그러나 7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네, 이렇게 나오죠.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열둘을 택했지만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래서 그 한 사람은 이 제자들이 마땅히 주를 예수님을 향하여서 고백해야 되는 그 고백을 온전히 가지고 있지 못했으리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상당히 치명적인 표현입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처음부터 어떤 면에서는 이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온전한 주로서 생각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가롯 유다가 자기를 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던 거죠. 이 사실은 상당히 우리로 하여금 놀라게 하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던 열두 제자의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허다한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 무리들과는 상당히 구별된 예수님 안에서 12명의 제자라는 그 무리 중에 있었던 자였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그 공생의 기간을 함께 겪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받았었습니다. 그는 분명 예수님의 제자라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 함께 다니던 제자들도 전혀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롯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참 그리스도와 주로 온전히 고백하고 그를 인정하지 않고 따랐으리라 생각하는 이것은 우리에겐 상당히 두려움이 되는 거죠. 오늘날 이렇게 많은 이제 성도들이 있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되면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봉사를 하기도 하고 헌금을 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누가 보더라도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서로를 볼 때에도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이런 가롯 유다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자체가 우리를 상당히 두렵게 하고 조심스럽게 만드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해도 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또 뭐 제자반을 거치고 사역반을 거쳐도 그 어느 것 하나 확실해 보이지 않아 보이지요. 이것은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지는 숙제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구주요 나의 참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고백되어지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항상 점검하셔야 되고 그 일에 대하여서 분명한 해답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각자에 대한 숙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수단과 어떤 그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시죠. 가롯유다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지 말라라는 거죠. 예. 예? 그렇게 보시지 말라라는 거죠. 아, 우리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다 신앙인들 같아요. 교회에 나오고 다 신앙인들처럼 행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도 정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느 특정한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고 가롯유다 같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할 수 있는 또는 생각해야 하는 범위를 넘어선 버린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는 생각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3년 동안 가는 동안에 가롯유다에 대해서 그 11 제자들이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아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만 알고 계셨던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3년 동안 그에게 동일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가르치시고 그를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이르시고 역사를 보이시고 그와 함께 다니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입장은 우리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분들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분명한 그 가능성과 아무래도 그 사람이 구원에 가까이 이르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알고 그 사람을 더욱더 복음의 깊은 자리로 복음의 깊은 내용을 깨달을 수 있는 자리로 함께 이끄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제가 야,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 저렇게 하네 저 가롯유다야 이렇게 판단을 하면 얼마나 그것이 덕스럽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볼 때는 전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미 선택을 받고 구원함에 이른 사람이라는 그 전제하에 항상 접근을 합니다. 모르죠.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릅니다만 그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성도들을 볼 때에도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셔서 그 사람이 어리고 아직 실수가 많고 아직 깨닫지 못한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더 이끌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26장 24절입니다. 24절 한번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 이 말씀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는 한 가지 아주 풀기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죠.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인간의 의지. 이것은 우리가 풀지 못하는 영원한 숙제인 것처럼 우리는 보입니다.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라면 우리의 의지라는 것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좀 잘못되었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예정대로 다 되었다라면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심이었기 때문에 모두 다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과 우리의 의지와 또는 우리의 책임과의 그 사이에 어떤 충돌과 갈등과 어떤 모순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 보입니다. 제가 오래 전부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정말 심도 있게 나누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준비된 것도 있고 거기서 좀 더 수정하고 조금 노력하면 여러분들과 좀 나눌 수 있을 만도 한데 제가 게을러서 그런지 그 기회를 아직까지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을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정과 의지에 대해서 그것을 그 잘 문제를 풀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우리의 의지와 책임 사이에는 어떤 갈등이나 충돌도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6장 1절에서 5절 우리가 예전에 말씀을 볼 때에도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들이 음모를 꾸미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죠. 그들은 어디까지나 자기의 인간된 죄된 본성의 의지를 가지고 그 일들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런 악한 일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그가 하시고자 했던 원래의 계획된 일들을 진행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이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기록된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이 가롯 유다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변론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됩니다. 누군가에 의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롯 유다가 그 일들을 계기를 만들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배반하는 역할들을 맡았다라는 것은 그 책임이 가롯 유다 자신에게 있지 않고 그 일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려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일에 대한 책임은 이 가롯 유다가 지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정과 그 인간의 의지에 대한 책임이 같이 이 한 구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저도 제가 말을 해놓고 제대로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예정에 대해서 가장 잘못 오해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예정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사소하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사소한 어떤 한 가지 일들을 생각할 때 그 우리의 예정을 적용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오른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걸어갈 것을 하나님이 예정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네? 뭐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뭐 그 정도야 아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라는 것은 내가 여기서 오른쪽을 터나든 왼쪽을 터나든 그것은 하나님이 관심도 없으시고 그 일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도 없으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논쟁의 어떤 논쟁이란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예정이라는 이 내용에 있어서 전혀 그 상관이 없는 것이죠.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지각을 가지고 그 지성을 가지고 그가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위하여서 목적하시고 그 일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정은 보다 궁극적이고 상당히 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부모로서 그 자녀를 향하여서 목적을 가지고 있죠. 내가 이 자녀만큼은 훌륭한 자녀로 만들겠다. 이것이 부모가 가진 이 자녀를 향한 예정입니다. 그것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위하여서 과외 선생을 붙이기도 하고 학교를 보내기도 하고 학원을 보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뭐 자녀가 그 일들에 대해서 순종을 잘하면 그거 더할 나위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자녀가 땡땡이를 치고 등록금 받아가지고 영화를 보러 다니고 그랬다 그러면 어떨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가진 그 예정은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예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행한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까? 자녀에게 있습니까? 자녀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인간의 어떤 의지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변동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고 그 일들은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가 선으로 행하든 악으로 행하든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분명히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 의지로 잘못된 행위를 한 일에 대하여서는 인간이 그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서 훌륭한 그 아이로 키우겠다, 자녀로 키우겠다라고 했는데 그 자녀의 입장에서는 내 부모가 나를 향하여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오늘 땡땡이를 칠 거를 부모가 알까 모를까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예정과 의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고 하니까 제가 다 설명을 못하니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어떠세요?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죠. 예.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예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축복인 것입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지금 대제사장이나 뭐 장로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면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악한 마음으로 팔고자 했던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실패하고 넘어뜨리게 하고자 하는 가장 악한 계계를 행한 것이죠. 그러나 그거와 상관없이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하는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신자의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서 기록된 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예정하심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또 지금 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제의 위기가 불어닥치고 또 전쟁이 발발하고 핵폭탄이 터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미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그 일들을 하나도 방해하거나 그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신자들을 향하여서 기록된 약속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영광된 자리로 이끄시고자 하는 그 분명한 목적들이 성경 곳곳에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만큼 이 세상을 사는 일에 있어서 담대함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것이죠. 우리 신자는 그 축복과 그 담대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보편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물론 기적이나 뭐 권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게 그것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든지 안 나타나든지 또는 우리가 어떤 고난에 처하고 환난에 처하든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이 신자된 인생은 우리를 향하여서 약속된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섭리와 이 신앙을 분명히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정말 담대할 수밖에 없고 이 세상 어느 누구의 인생도 부러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8절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 같이 읽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이것이 예정이죠. 여러분들이 사역반에 오시면 이 로마서 8장을 전체를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외울 만한, 외워야 될 만한 구절들입니다. 우리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되는 일들은 미래형이지만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을 이루시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집념과 열심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가지는 놀라운 축복이요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또 어떤 인생을 부러워합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가지고 계시는 그 분명한 약속과 그 뜻을 아신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이 세상에 그 무엇을 가진 자들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진 자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정말 담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 이외에도 보면 그 세상에 어떤 것들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뭡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시는 인생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인생을 우리는 걷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약속과 그런 예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묻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변함이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 가는 길은 매맞고 질질 끌려가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가지시는 열심입니다. 여러분들을 고쳐놓으시고야 말겠다는 열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딴 길로 가면 하나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더 채찍을 들기도 하고 더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빨리 순종하는 것이죠. 이 안목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할 때에 여러분들이 말로 할 때 잘 듣는 것, 그것이 가장 여러분들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일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보고 마치십시다.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 구약성경 1077페이지 17장 7절 8절, 7절은 제가 읽고 8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가지는 복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면 더위도 없고 가무는 일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더위가 옵니다. 가무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걱정하지 않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인생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 오는 우리의 어떤 시험과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방해받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신자가 가지는 축복입니다. 반대로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는 자가 받을 저주입니다. 좋은 일이 오는데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신앙 인생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너무나도 크고 영광되고 좋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근심하시거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예정하신 그 놀라운 인생길을 여러분들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